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12월 19일인 오늘은 학운동 본당 주임 박기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즉하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즉하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즉하리아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즉하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즉하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즉하리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즉하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실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니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대림식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잘 펴놓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림식이 동안 이미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길 기다리며 성탄의 날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길 바라며 행복한 기다림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행복한 기다림의 예수를 대림식이 동안 그리고 성탄의 날에 꼭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림이 기다림의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미는 기다린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그날이 도착하였으니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대림 시기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도착하셨으니 새롭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탄생처럼 새로운 마음과 열정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당신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세상에 낳아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낳아드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기다림에 대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항주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일부분만을 들려드립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린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가슴이 쿵쿵거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함과 그리움과 애달픔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함과 그리움과 애달픔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미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본질은 끝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복음은 엘리사벳의 잉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지카랴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카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지카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지카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청하는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대림 시기 동안 행복한 기다림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청하는 그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분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미사 참여의 의무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한국에서는 주일과 의무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를 집전할 수 있으므로 신자들은 이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미사 참여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목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미사에 참여할 수 없으면 성당 또는 공소에서 규정에 따른 말씀의 전례나 공소 예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도 불가능하면 개인, 가족 또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묵주기도나 성서봉독 또는 선행 등으로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송이라고 합니다. 1분 규리였습니다.
마음 더하기, 생각 더하기.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들 계시겠죠? 일기를 쓴다는 건 지난 하루의 일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인 만큼 정말 소중한 습관이지요. 어린 시절 그래서 학교에서는 숙제로라도 일기를 쓰게 했나 봅니다. 그때 일기를 쓸 때면 습관적으로 쓰던 첫 말이 떠오릅니다. 바로 나는 오늘, 매일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요. 어느 날 선생님은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일기는 너의 하루를 적는 것이고 오늘의 일을 쓰는 것이니까 나는 오늘이라는 첫 구절은 없어도 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지적을 받고도 그 후로도 오랫동안 늘 일기장 첫머리는 나는 오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스스로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과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정말 나답게 나만의 고유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선생님께서는 일기에는 없어도 되는 첫 구절이라 하셨지만 지금이야말로 나는 오늘로 시작하는 일기를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신 봅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요,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성악이죠. 성체 찬미가 아베베룸 코르푸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소개해드립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성체 찬미가 베베룸 골프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감상해 보셨습니다. 슈베르트 작곡의 아베마리아 성모송입니다. 또 이 대림 시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 보다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주일 3종 기도 후 연설에서 성탄절까지 전 세계 전쟁터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미얀마, 수단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민간인의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과 무력 충돌이 멈추길 바란다며 각국 지도자와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니카라과 가톨릭 교회 박해 문제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와 형제의 회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니카라과 국민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성모 마리아께 평화와 희망을 구하는 신앙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전 세계 주요 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 4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내전이 지속 중이며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로 6만 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폭력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해 연대와 기도를 강조하며 평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매도자들이 크리스마스 이후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6월 6개월 동안 철회된 부동산 매물은 감소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8월 29,579채에서 11월 34,984채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물이 팔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방치하는 매도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1월에는 신규 매물 접수가 줄었지만 판매는 3.2% 증가했으며 이는 구매자 수요가 소폭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오래된 매물이 늘어나면서 새해에는 더 많은 판매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들은 내년에 신규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로 인해 매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은행의 대출 기준이 엄격할 경우 매수자들의 구매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매도자는 기대했던 가격에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침체기 동안 많은 매도자가 관망을 유지하며 새해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 심화와 금리 인하 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매도자들은 현실적인 가격 설정과 판매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켈리 워커는 자신의 단기 임대용 주택이 부킹닷컴에 사기성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신고했으나 관리자의 조치는 느리고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커는 사기 등록자에게 연락해 집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예약이 꽉 차서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보증금 지불 후 추후 뷰잉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커는 이후 그가 등록한 매물이 자신의 집임을 밝혔고 부킹닷컴에 이 문제를 알렸으며 바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사기 매물이 삭제된 것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워커는 부킹닷컴의 느린 대응과 소통 부재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신원 확인 절차와 신속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부킹닷컴은 고객 서비스와 보안 조치에서 허술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킹닷컴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물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삭제까지의 시간 지연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워커는 사기 매물로 자신의 집을 제대로 예약했다고 착각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킹닷컴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각 단체 행사와 파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멀리하며 무알콜 음료를 즐기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 무알콜 와인, 무알콜 음료 판매가 각각 6%, 7%,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Z세대는 절제된 음주를 선호하며 18에서 24세 중 3분의 1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알콜 음료 회사 AF 드링스의 리사 킹은 사람들이 무알콜 음료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업들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무알콜 상품을 제공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빙 소버 웹사이트에 로타 대는 알코올 중심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음주를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음주를 중심으로 한 압박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자 사이먼 애덤은 음주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무알콜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음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권장했습니다. 로타데는 음주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과 무알콜 음료를 준비하거나 불필요한 자리에서 일찍 떠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음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코올 산업의 영향력과 음주 중심의 환경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의 상반기 경제 및 재정 지표는 현재 국가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며 2029년까지 재정 흑자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부채는 2029년까지 1,6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핵심 지출 증가와 적자 지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을 옹호하며 노동당보다 더 신중한 재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향후 예산에서 재정 지출 요건을 강화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이 지난 5년간 부채를 1,000억 달러 이상 늘린 점을 비판하며 현 정부는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시기에는 정부 지출을 유지하여 주택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함으로써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 역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투자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공방은 뉴질랜드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당과 엔젤 퍼스트당이 맺은 연정 협약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2%와 1.5% 인상되며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엔젤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과거 7년간 최저임금이 50%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초과한 점을 강조했지만 연정 협약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에 경제 회복이 예상되어짐을 언급하며 더 큰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노동당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최저임금의 실질 감소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터스가 이를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브룩 반 벨드는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이 연립연합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과거 수년간의 인상으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이 여전히 개선된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정부 논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북서풍의 영향으로 무덥겠으며 간간이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의석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계시할 초대석에서는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후원으로 뉴질랜드 법률과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마이랑기 베이 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랑기 베이 로 윤영준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랑기 베일로에서 근무하는 윤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뉴질랜드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주로 컨베이언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마랑기 베일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마랑기 베일로는 전신인 베이커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로펌인데요. 미스터 베이커 씨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새로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주택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명 그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룰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나요?
네, 뉴질랜드의 양도 소득세가 있는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프로퍼티의 경우 2015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양도소득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는 없었던 법이라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프로퍼티를 사고 파실 때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예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용어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영어로 acquire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사는 데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컨디션이 있건 없건 오퍼를 하시게 되는 시점, 예, 그 시점을 갖다가 acquire 한다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프로퍼티 파실 때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소유를 했는지, 보통 투자형 주택에 있어서 타고 팔고 이 기간을 2년 안에 파는 경우에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거기에 있어서 양도 소득세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의 적용 대상 프로퍼티는 어떤 종류의 부동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투자형 주택, 예, 뭐 렌트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주택, 예, 이게 대표적인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한 주택이 됐던 아니면 오피스가 됐던 이런 프로퍼티는 예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farmland라고 그러죠. 예, 어떤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이런 프로퍼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메인홈 익스클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메인홈 주거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프로퍼티를 사고 파실 때 보통 이제 담당 변호사 혹은 이제 컨베이언싱을 전문으로 하시는 컨베이언서를 지정하셔서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오피스에 가셔서 이제 서명하셔야 될 여러 폼들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Land Transfer Tax Statement라는 폼인데요. 줄여서 LTTS 폼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질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질문은 3B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이 현재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이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과연 메인홈 트랜스퍼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개인이 메인홈 트랜스퍼를 산다 또는 판다 했을 때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는 사람의 경우에 인텐션을 물어봅니다. 과연 이 집을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인지 아니면 투자용으로 사는 집인지. 그래서 인텐션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이면 그 폼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퍼티를 사시는 상황에서 개인이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사가 구입할 수도 있고 트러스트가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메인홈은 개인 또는 트러스트 등의 자격으로 구입 또는 팔 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룰을 살펴보면요. 이 같은 질문을 사실은 이제 파실 때 똑같이 답하시게 되는데 역시 팔 때 메인홈을 파는 거냐라고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한 기간 중에 반 이상을 실거주 하셨는지 그리고 면적상으로도 반 이상의 그 프로퍼티 지분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트러스트의 경우 베네피셜이라고 그러죠. 수혜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그 집에 역시 반 이상 살았는지 예, 뭐 소유한 기간의 반 이상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고요. 파시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답을 하시게 되는 50% 이상의 기간, 50% 이상의 면적을 실제로 거주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게 됩니다. 2021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이 법이 조금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0% 이상의 기간, 소유한 기간을 살았는지에서 100% 기간을 살았는지, 예, 소유하신 기간 중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강화됐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 피해 뭐 세금을 내셔야겠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2021년 3월 27일 예, 전후로 매각했을 경우에 예, 메인홈 주 거주 부동산에 대한 충족 요건이 다르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유한 기간에 100% 이상을 살았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간 중에 혹시 1년 이상 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방에 일을 가셔야 해서 직접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IRD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예,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브라이트라인 기간의 시점과 예, 종료점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맨 처음에 제가 acquire라는 표현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 계약을 작성하시는 시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등기상에 그 오너십이 명기된 시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프로퍼티를 팔기 위해서 프로퍼티 계약을 하는 시점, 예,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파는 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과연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간 시점과 그다음에 파는 계약서 사이의 그 기간을 따지게 돼서 그 안에 혹시라도 메인홈이 아닌 투자형 주택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예, 브라이트라인 기간 종료 후에 메인홈이 아닌 주거형 부동산을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면제가 되나요?
네, 일단은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브라이트라인 피어리어드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룰을 기본적인 룰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메인홈의 정의에 있어서 IRD에서 최대로 허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퍼티를 파시게 됐는데 그 이전에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이상 메인홈을 클레임하셨다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프로퍼티와 관련한 텍스에 있어서 보통 사고팔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면 ILD에서 아무래도 뭐 프로퍼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익을 위해서 프로퍼티를 계속적으로 사고 파는 그런 업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브라이트라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롤 오버 릴리프에 관해서 예,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롤 오버 릴리프의 대표적인 예는 전통적으로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라는 법에 의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보통 헤어지시는 경우 서로 간에 프로퍼티에 있어서 누구의 것인지 공동재산이 아닌 보통 Separate Property라고 표현하는데요. A와 B가 있다면 Property Relationship Agreement를 통해서 각자 정의되는 Separate Property, 각자의 독립재산에 있어서 명의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1차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이전된 명의의 프로퍼티가 역시 브라이트라인 그 기간 안에 팔게 된 경우 역시 메인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롤 오버 릴리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ILD에서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룩스 컴퍼니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렌트 홈을 이제 구입하시는 경우 이제 회계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룩스로 컴퍼니로 소유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롤 오버 릴리프가 적용될 수 있는 예,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러스트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만드신 경우 개인 이름에서 패밀리 트러스트로 또는 반대의 경우로 패밀리 트러스트를 정리하고 개인 다시 세틀로 설립자 이름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될 때 롤 오버 릴리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예, 담당 회계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롤 오버 릴리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 어드바이스 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예, 부동산을 뉴질랜드에서 매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원청 징수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네,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에 투자를 해놓으신 해외 거주자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바로 레지덴셜 랜드 위드홀딩 텍스라는 이름으로 IRD에서 예,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법과 관련해서 역시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기간 중에 혹시 해외 거주자이신 분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투자형 주택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서 적용이 되는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비영주권자인 경우 처음에 프로퍼티를 구입하셨을 당시 2015년 10월 1일 전이라서 ILD 번호가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제는 프로퍼티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항상 ILD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반드시 프로퍼티를 파시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먼저 ILD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신 경우 이 원천 징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 의무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영주권자로서 지난 1년간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경우는 지난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 역시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천 징수라 하면 영주권, 시민권자 각각 1년, 3년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은 분,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영주권자분들 중에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 기간 안에 프로퍼티를 파신 경우에 담당 이제 벤더의 변호사죠. 파시는 분의 담당 변호사께서 ILD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지덴셜 랜드 위드홀딩 택스를 이제 세일 금액에서 바로 제하고 그걸 ILD에 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낼지 예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그 ILD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 하에 제목 하에 RLWT 칼큘레이터라는 부분을 찾으셔서 처음에 사신 금액, 그다음에 나중에 파신 금액 이런 금액들을 넣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대 39%에 해당하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칼큘레이터에 따라서 담당 변호사가 원천 징수하는 그 금액을 제하게 돼 있고, 세트를 하고 나서, 이제 세일 세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20일까지 담당 변호사가 ILJ에 직접 페이를 하고, 또 리포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이 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두 부부께서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한 분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거나 아니면 공동 소유자 부인 또는 남편분에게 그 자기의 쉐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더 얻은 지분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순하게 두 분의 소유 형태가 이제 영어로 tenanting common, 뭐 2분의 1, 2분의 1 또는 joint tenant로 어느 지분 명시 없이 두 분이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공동 소유이긴 하지만 추가로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원래 2분의 1씩 있던 거를 그냥 조인트 오너십으로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단지 추가로 본인이 더 획득하게 되는 그 지분에 있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모에서 자녀로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프로퍼티 가격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모님들 중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프로퍼티를 하나 더 사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제 자녀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결혼한 자녀 또는 뭐 사위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보통 그런 경우 소유권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모기지를 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비용에 있어서 자녀분들이 그거를 이제 내실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부모님께서 기프팅을 통해서 자녀분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ILD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는 시점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마켓 밸류가 상승된 가격으로 자녀분들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차액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여전히 물릴 수 있다는 점도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 룰과 관련된 예,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이었나요? 한 방송에서 그 ILD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청자의 그 예가 한번 예, 쉐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가족들은 뉴질랜드에 다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직장 문제로 인해서 약 2년간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고 다시 오시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적용을 받아서 집을 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분에 있어서 ILD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죠. 근데 다른 가족분들은 모두 그 집에서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집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유일하게 이게 패밀리 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2021년 3월 27일 이후로 메인 홈에 대한 정의가 이제 100% 살고 있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공백이 없어야 되고 이제 이런 룰을 그대로 적용한 ILD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일반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랜드 트랜스포 텍스 스테이트먼트라는 폼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작성할 때 그 유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뉴질랜드의 시스템상 이런 폼들을 작성하실 때 항상 셀프 데클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세금 관계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 폼을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랜드 트랜스퍼 액트라는 법에 의해서 오펜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은 미스리딩하거나 false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을 경우에 개인에 있어서 초범인 경우 25,000불 정도의 fine 예 넘지 않는 선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메이넘 트랜스퍼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KCR 초대석에서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이랑기 베일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캐시얼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몽금포 타령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몽금포는 황해도 장현군 장산곳에 있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폭우의 전경, 고기잡이 생활, 어부와 육지에 남아 기다린 사람과의 정 등의 사설이 있는 황해도 미녀입니다. 김진호가 편곡한 몽금포 타령을 대금의 박재우, 첼로의 박무일, 피아노의 오지혜, 신디사이저의 김정아, 타악기의 김경수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호가 편곡한 몽금포 타령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실기둥의 여행이라는 곡인데요. 국악실내악단 실기둥은 창작 연주곡을 비롯한 국악가요, 국악동요, 무용음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들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작곡가 소금의 이준호, 가야금의 권성택, 타악의 민영식, 신디의 홍동기의 연주로 여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실기둥의 여행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곡은 숙명가야금합주단이 연주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숙명가야금 합주단의 연주로 사랑의 역사를 들으셨습니다. 2024년이 어느새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연말휴가나 파티 얘기도 많이들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정산 아라리인데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이신 이율의 노래로 정선 아라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내년 1월 중순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숨 소리 마판 좀 잘 좀 툭툭 차고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디자인 전망조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드바스, 크림반도 수복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소폭 인하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 주일 3종 기도 후 연설에서 성탄절까지 전 세계 전쟁터에서의 휴전을 촉구하며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미얀마, 수단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민간인의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과 무력 충돌이 멈추길 바란다며 각국 지도자와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니카라과의 가톨릭 교회 박해 문제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와 형제의 회복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니카라과 국민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성모 마리아께 평화와 희망을 구하는 신앙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전 세계 주요 분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 이후 4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미얀마는 2021년 군 쿠데타 이후 내전이 지속 중이며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로 6만 명이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폭력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해 연대와 기도를 강조하며 평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매도자들이 크리스마스 이후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철회된 부동산 매물은 감소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6월 29,579채에서 11월 33,984채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물이 팔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방치하는 매도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1월에는 신규 매물 접수가 줄었지만 판매는 3.2% 증가했으며 이는 구매자 수요가 소폭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오래된 매물이 늘어나면서 새해에는 더 많은 판매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들은 내년에 신규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로 인해 매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하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은행의 매출 기준이 엄격할 경우 매수자들의 구매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매도자는 기대했던 가격에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침체기 동안 많은 매도자가 관망을 유지하며 새해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쟁 심화와 금리 인하 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매도자들은 현실적인 가격 설정과 판매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피셔 펀즈의 전문가 라우라 오라일리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제시하며 은퇴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어 자금을 계속 성장시키고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5세 이후 키위세이버 옵션으로는 계좌 전액을 인출하거나 일부를 남겨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투자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인출 설정으로 급여처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액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 키위세이버를 계속 유지하며 고용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NG슈퍼를 받기 시작하면 정부가 설정한 지원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는 키위세이버 계정을 검토해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제공업체는 자산관리 도구와 은퇴 관련 정보를 지원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받도록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오클랜드 노던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 에마 에이킹과 파트너 데이비드 갈러는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와 NG 퍼스트 의원들에게 언어적 모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포스트에 따르면 에이킨 판사는 피터스의 연설을 방해하며 비난했고 갈러는 피터스를 막아서며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러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또한 갈러는 인종차별적 발언 의혹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미 타우마누 지방법원장은 에이킨 판사가 행동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 마이클 리드도 사건 당시 NG 퍼스트 참석자들을 무단 촬영하다 제지당했습니다. 주디스 콜린스 장관은 사법부 구성원의 이 같은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문제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생활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은퇴위원회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의 재정 상태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지 2년 후인 2024년 은퇴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초 65세 이상 뉴질랜드인 1,450명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37%가 지난 2년 동안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거의 절반인 46%가 현재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6%는 진료 예약이나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인 28%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식품 구매를 줄이는 등 쇼핑 습관을 급진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65세 이상의 중위소득층은 일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억제할 수 있지만 중위소득 은퇴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노후자금이 잠식되고 있어 언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높은 생활비로 인해 허리띠 졸라매기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비관론이 만연했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 맥더멋 밀러 소비자 신뢰지수는 12월에 7포인트 상승한 97.5로 장기 평균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지만 3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냅니다. 웨스트팩의 수석경제학자 사티시 렌치 후드는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소비자가 높은 모기지 이자율에서 벗어나면서 소매 및 요식업 지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남성의 신뢰지수가 12.1포인트 증가한 108.6을 기록해 2포인트 상승하여 87.2에 그쳐 여전히 비관적인 여성과 대조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맥더멋 밀러의 한 연구 책임자는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자신감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18에서 29세의 자신감은 11점 상승한 106.1점, 30에서 49세는 13.7점 상승한 103.3점, 50세 이상의 자신감은 0.6점 하락한 88.8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장인 역시 10.4점 상승한 104.8점으로 자신감이 높아진 반면 자영업자는 1.8점 상승한 85.2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민당과 엔젤퍼스트당이 맺은 연정 협약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2%와 1.5% 인상되며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엔젤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과거 7년간 최저임금이 50%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초과한 점을 강조했지만 연정 협약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년에 경제 회복이 예상되어짐을 언급하며 더 큰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노동당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최저임금의 실질 감소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피터스가 이를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브룩스 반 벨드는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임금 인상들이 연립 합의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과거 수년간의 인상으로 인해 뉴질랜드 국민이 여전히 개선된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정부 논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재무부의 상반기 경제 및 재정 지표는 현재 국가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며 2029년까지 재정 흑자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부채는 2029년까지 16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핵심 기술, 핵심 지출 증가와 적자 지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을 옹호하며 노동당보다 더 신중한 재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향후 예산에서 재정 지출 요건을 강화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노동당이 지난 5년간 부채를 1000억 달러 이상 늘린 점을 비판하며 현 정부는 이런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의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시기에는 정부 지출을 유지하여 주택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속함으로써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 역시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속 가능한 투자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각 단체 행사와 파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멀리하며 무알콜 음료를 즐기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알콜 맥주, 무알콜 와인, 무알콜 음료 판매가 각각 6%, 7%,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Z세대는 절제된 음주를 선호하며 18에서 24세 중 3분의 1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알콜 음료 회사 AF 드링크의 리사 킹은 사람들이 무알콜 음료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업들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무알콜 상품을 제공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빙 소버 웹사이트에 로타데는 알코올 중심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음주를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음주를 중심으로 한 압박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심리학자 사이먼 애덤스는 음주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무알콜 음료를 제조함으로써 음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권장했습니다. 로타데는 음주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과 무알콜 음료를 준비하거나 불편한 자리에서 일찍 떠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음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코올 산업의 영향력과 음주 중심의 환경은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켈리 워커는 자신의 단기 임대용 주택이 부킹닷컴에서 사기성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신고했으나 관리자의 조치는 느리고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커는 사기 등록자에게 연락해 집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예약이 꽉 차서 불가능하다며 일단 보증금 지불 후 추후 뷰잉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커는 이후 그가 등록한 매물이 자신의 집임을 밝혔고 부킹닷컴에 이 문제를 알렸으나 바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사기 매물이 삭제된 것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뒤였습니다. 워커는 부킹닷컴의 느린 대응과 소통 부재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신원 확인 절차와 신속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부킹닷컴은 고객 서비스와 보안 조치에서 허술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킹닷컴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물을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삭제까지의 시간 지연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워커는 사기 매물로 자신의 집을 제대로 예약했다고 착각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킹닷컴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브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 르 파리 지엔과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돈바스, 크림반도 수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BBC가 18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르 파리 지엔과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이 지역은 현재 러시아의 통제에 있고 우리는 이 지역을 되찾을 힘이 없다며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까이 점령했습니다. 중국은 고위급 부패 문제로 군 현대화의 차질을 겪을 수 있으나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8일 현지 시간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4년 중반까지 운영 가능한 핵탄두를 600개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핵전력을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 7,8위 완성업체인 일본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병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 신문 니케이와 NHK 등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합성이 성사되면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판매량 기준 세계 3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위 도요타 1,123만 대와 2위 독일 폭스바겐 923만 대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현대차 그룹 730만 대를 뛰어넘어 세계 3위 업체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예상치인 2.2%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4분기 성장률 둔화와 소비 감소, 경제 심리 악화를 원인으로 꼽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한 소규모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주요 경제 법안을 신속히 합의해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정 항목에 집중된 일시적 재정 지출이 효과적이며 과도한 부동산 부양 같은 과거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환율과 관련해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 개입을 통해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경제 심리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5% 수준으로 예상되며 현재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G,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a.co.ng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4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6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2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고 쾌청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북서풍의 영향으로 무덥겠으며 간간이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의석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기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g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2024년 캐시얼 방송은 12월 22일 금요일 내일까지 방송되며 2025년 신년 방송은 1월 13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캐시얼을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인 파크 마레타이 안내입니다. 라인업으로 셀린 울버그, 키코, 조르딘 위저 와이 등이 출연합니다. 장르는 록과 팝입니다. 주차는 제한되어 있으며 금연 무알콜인 무료 음악 이벤트입니다. 2025년 1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레타이 비치 리조브에서 있습니다. 엘비스 인 더 파크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엘비스 팬클럽의 추억은 엘비스의 9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멋진 무료 엘비스 음악의 하루를 제공합니다. 6명의 엘비스 엔터테이너가 춤을 추는 동안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휴식을 취하고 무료 이벤트의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 몇 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크랜웰 파크 20 안델맨 드라이브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뮤직 인 파크스 스넬피 찬입니다. 라인업으로 비비 그리고 더 블리츠 노이즈 플레이 채트 앤 멜 등이 출연합니다. 장르는 팝과 펑크 소울 일렉트로닉 키즈입니다. 주차장에 대한되어 있고 무알콜입니다. 도시 북쪽 아름다운 오클랜드 해변에서 무료 음악의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선버스트 리저브 스넬 비치에서 있습니다. 캐시안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